레위기 26장 42절부터입니다.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권고하리라. 그들이 나의 법도를 싫어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땅이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으로 형벌을 순히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대적의 땅에 거할 때에 내가 싫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여 나의 그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되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열방의 목전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출애굽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성경구절은 대단히 많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이것 하나 저게 보고 출애굽 이야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이 방금 읽은 이 구절의 내용이 뭐냐면요, 이스라엘이 끝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징계를 받아서 포로로 잡혀갔거란 얘기입니다. 포로로 잡혀가면요, 거기서 형벌을 다 받게 될 거다. 그러나 끝까지 그로 인해서 없애지 아니하고 돌아오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왜요? 네? 내가 그 조상들에게 그렇게 약속한 게 있으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라도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는 그 말 속에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내가 애굽에서 그들을 구해내지 않았느냐는 얘기를 합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구해내서 하나의 민족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려고 했는데, 만약에 그 민족이 사라진다면요, 출애굽은 어떻게 됩니까? 실패죠. 그 하나님이 했다가 그냥 실패로 끝난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고 난 후에 그것이 무의미하게 사라지는 법은 없다. 그래서 그 출애굽의 의미를 받기 위해서라도 이스라엘은 포로 잡혀가서 사라질 것 같은 상태에서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이야기 속에 44절 제일 끝에 보시면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시고 조상들에게 맺은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이 출애굽 사건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이스라엘이 옛날에 뭐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돼 나온 게 그게 오늘 우리 생활하고 무슨 관계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 출애굽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겁니다. 출애굽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사건이 되고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내가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일을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의미를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의 과정은 제가 얘기할 필요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 의미나 오늘 우리가 이 출애굽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만 말씀을 좀 드리려 합니다. 이게 원래 출애굽기라는 책 이름은 그 출애굽의 원래 원본에 이 책 이름이 없었습니다. 출애굽기도 그렇고 레위기도 그렇고 원래 책에는 이름이 없었어요. 원래 이름은 예를 들어서 모세의 두 번째 책, 모세의 세 번째 책, 네 번째 책, 다섯 번째 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옛날에 그 70인역으로 번역을 하면서 책 이름을 나중에 붙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출애굽하는 이름이 나중에 붙어진 것인데,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습니다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이해하는 아주 쉬운 방법은요,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끝날 때 보면 전부 그 장례식을 거대하게 치르는 걸로 이야기가 끝나버리죠. 그럼 그걸 바로 이어받은 출애굽기는요? 출애굽기는 그 무슨 이야기냐 말이죠? 아, 출애굽기는 출애굽하는 얘기다. 이게 이제 되게 맞는 말인데 점수가 없는 그런 답이죠. 그러니까 창세기를 그렇게 이해를 하면 바로부터 출애굽기냐고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만들어서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자기 그 백성들을 자기에게 이렇게 돌아오게
이야기를. 뭐 거의 맞는 이야기죠. 그러면 출발점 보세요. 노예 생활이잖아요. 노예 생활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들을 이끌어내가지고요. 하나님 앞으로 불러내는 이야기. 이게 출애굽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마치 그 옛날 우리 그 민주주의, 자유를,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독재하는 대통령과 싸우는 것하고 비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 어떤 자유를 찾기 위한 투쟁의 역사로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 자유를 위한 탈출, 뭐 자유를 찾은 싸움 이런 이야기를 출애굽기에서 찾아내가지고 많이 쓰곤 했는데 사실은요, 사실은 이게 틀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를 얻기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출애굽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그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그 과정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해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간 하나님의 이야기, 이게 여전히 출애굽기입니다. 이제 고대에 붙어 있는 레위기는요? 아, 뭐 레위기는 제사장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 많이. 아이고 달라가다가.
왜 그 저는 어떻게 뭐 왜 그런 얘기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식을 드리며
자유를 하나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불러내 가지고 이제 데려다 놓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이러놓으면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그다음에 하나님에게 어떻게 나아가는지를 설명한. 그러니까 꼭 표현 잘 썼다니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까지인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이 뭐 다시 말하면요, 나타나신 그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그 다음에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그걸 설명해주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그럼 앞에 세 권은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정분하기가 아주 수월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윤곽을 잡을 때 그렇게 해놓고 이제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 봅시다. 출애굽의 기원이라고 말하면요, 그러니까 출애굽이라는 이 사건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됐느냐라는 그 원인을 찾아보면, 다만 이게 성경적입니다. 출애굽이라는 사건이 어떻게 생기게 됐죠, 이게? 노예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우리도 뭐 자유를 찾아서 가보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다 보니 얘들아 너무 답답해서. 예. 아브라함 때 이미 하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얘기는요, 그게 기간으로 치면 한 430년 좀 더 되는 시기거든요. 430년은 좀 넘는 기간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얘기한 것은요,
지난번에 선생님 잠깐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이 민족을 그 잔들 정체성과 통합된 그걸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건 목적이니까 잠시 접어놓고. 그러니까 기원,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굳이 찾으면 어디냐니까. 아니요, 그거 하나님께 있어요. 요셉을 팔고 뭐 했는 거는 그 부분인데, 그런 일이 일어나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너희 후손이 애굽 땅에 가서 고생을 하다가 43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돌아오게 되고 그때 이 가난, 이 악한 가난 족속을 전부 멸하게 될 거란 얘기를 미리 하셨다는 것은, 출애굽 사건의 시작과 끝 전부가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이라는 사건이 어떻게 돼가다 보니까 막 그렇게 일어난 사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계획되어 있던 일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 땅에 살면서 언젠가 우리는 이 가나안 이 땅을 떠나간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었죠? 뭐 조상들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기억할 수도 있었을 테이지만 확실하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출애굽할 때요 그 요셉의 시체를 메고 나갑니다. 뭐 시체니까 뭐 아마 400년 넘어갔으니까 뭐 뼈밖에 안 남았거나 아니면 그렇게 좀 뼈만 추는 그겠지만은 어쨌든 그걸 메고 나가요. 그래 지난번에 그 외국인들 중국 사람들한테 우리 장로님이 십계를 보여줬는데 그 장면에 보면 그 십계 영화 안에 그 관 메고 나가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성경 모르는 사람은 그걸 봐도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죠. 아마 교인들이 봐도 잘 모를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요셉의 관입니다. 그걸 광야 40년 헤매고 다닐 동안에 그 관 다 메고 다녔습니다. 끝까지. 그거 왜 그래요? 에? 요셉이 죽을 때 그 유언을 남겼거든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요셉도 우리 후손이 나가게 된다는 걸 알고 있었고 요셉의 그 유언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언젠가 우리는 나간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 역시도 요셉이 무슨 성경지명이 있어가지고요. 야곱이 요셉에게 그 얘기를 다 전해준 겁니다. 요셉은 야곱은 그럼 어떻게 알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뭐 정치적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저 애굽의 어떤 정치 상황의 변화가 그 현상적인 원인이 될 수가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따지고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유 있어서 계획하셨던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일을 그러면 누가 도와줬거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누가 도와준 사람 있어요? 제가 가진 책 중에 하나가 그 출애굽의 여인들 가는 어느 신학자 같은 책입니다. 그 안에 이런 제목이 나와요. 출애굽 사건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투쟁하고 모세가 노력했는 것 그걸 우리 높게 평가하면서도 그 사건 속에 들어있는 여자들의 노력을 우리는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다. 이 놀라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자들이 얼마나 헌신했느냐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출애굽기를 아이들에게 공부를 다 시킨 후에요. 마지막 이 글을 제가 인용을 해가지고 쭉 적어놓고 소감을 써라. 나중에 채점 방법.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뭐 아 그렇다는 둥 뭐 동의를 했으면 그 출애굽 공부 다 해가지고 시험을 계속 쳤기 때문에 점수가 한 200점 내지 한 300점 가까이 나와요. 점수가 좀 지상도 그랬는데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혹은 동의한다는 내용을 썼으면 지금까지 받은 점수 전부 빵점 처리하고 상 없다. 신학자가 쓴 책이지만요. 어디 출애굽기 그 어디에 이 출애굽을 위해서 헌신한 백성들 얘기 그 어디 나옵니까? 여자? 예? 애 낳았다고요? 어쨌거나 당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일과 이걸 비교해보면 백성들이 한 일이 뭐냔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꼭 있다면 불평불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셔가지고 좋을 때는요 우와 하다가 조금만 안되면 아주 불평불만의 적이 끝없이 계속되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죠. 그들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요 얼마나 하나님을 협조했나 말이에요. 세우기 3장을 유심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가 이렇게 순종적 그거 한게 아닙니다. 못한다고 얼마나 발 빼다가 막판에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사 그렇게 관계입니다. 성경은 노를 바라사 이렇게 적혀 있지만 우리가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놈의 시끼 막 시기 불라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 내려가가지고요 장인한테 가가 그럽니다. 뭐라고 말해야 정상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내 민족을 구해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애굽에 다녀오겠습니다. 뭐 이래야 말이 맞을 건데요. 모세가 그런 말 못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 그렇죠. 애굽을 떠나온 지 40년이 됐으니까 내 형제들이 잘 있는가 한번 가보려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가라고 했죠. 왜 그렇게 말을 그렇게 했을까요? 자신 없으니까요.
확신이 없으니까.
제 생각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에 내라 하셨습니다. 이러면 장인이 형 보면 어쩌나? 야, 네가 무슨 옛날 그 어디 뭐 왕자 노릇할 그때쯤이면 모르지만 지금 이 광야에서 40년 지내고 나이 80이 돼가 이래가지고 네가 뭐 하겠냐 이러면 쪽팔리잖아요. 아이들 말로. 그래서 아마 말을 그렇게 돌렸을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래 가가지고 뭐 용감하게 하는 말씀 전한 거 그거는 다음에 모세 얘기하면서 좀 상세하게 하고요. 그게 아니고요. 맞지 못해가지고 그냥 간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모세가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에 정말 순종한 지도 바뀌어갔지. 처음부터 그 하나님의 일을 도와주거나 그 계획에 동참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출애굽 사건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느냐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적이 되죠. 출애굽 사건이 출애굽이라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목적이 그럼 뭐냐 이겁니다. 여러 가지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출애굽 사건은요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약방의 감초가 됩니다. 막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질문을 해도 튀어나오는 것은 출애굽이 튀어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리저리 감안했을 때 가장 모든 답을 다 포괄할 수 있는 하나의 답을 말한다면 하나의 민족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거죠. 하나의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후손들이 참 안 불어나요. 아브라함 외아들이었죠. 이삭 겨우 쌍둥이 낳았다 그죠. 쌍둥이 낳았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불렀신 건 야곱 하나뿐이었잖아. 야곱 때 와가지고 겨우 열둘 불어난 겁니다. 이게 참 식구수가 안 불어나요. 그래서 야곱이 이동해 갈 때 겨우 70명이었거든요 다 합쳐서. 이 인원이 애굽에서 나올 때 장정만 60만이면 전체 인구는요 약 한 200만 내지 250만 이 어간쯤 될 겁니다. 엄청난 숫자로 불어가 나옵니다. 가능한지의 문제는 좀 미뤄둡시다. 정말 수치상으로 계산해가지고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많은 숫자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순수한 혈통만이 아니고요 다른 족속들이 많이 끼어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의 민족으로 형성돼 가는데 그러면 출애굽 사건이 꼭 있어야 하나의 민족을 이룰 수 있느냐라는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출애굽 사건 없이 그냥 막 거기서 인구 쫙 늘게 하면 하나의 민족 안 됩니까?
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그 오랫동안 떨어져서 자기들 어떤 그런 있잖아요. 그게 뭐냐, 사실 생기겠습니다. 뭔가 끈이 있어야
돼. 뭔가 끈이 많습니다. 하나의 민족이 되고 공동체가 되려면 하나의 구심점 가는 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이런 게 조금 약하다고 해가지고 의도적으로 애를 많이 쓴 분이 있어요. 이순신 장군이 얼마나 위대한 장군이냐는 거는 그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어느 때에 갑자기 더 위대해졌거든요. 맞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신화적인 인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니, 그렇다고 해서 이순신 장군이, 덜 하다든가 그런 건 전혀 아닌데, 그 이전과 뒤에서 갑자기 이순신 장군이 부각이 되고, 옛날에 우리가 수학여행 다닐 때는요, 이순신 장군은 거의 신격화된 인물입니다. 그 어디죠? 저기, 아산인가? 아니.
대전
가까이 대전, 예, 아산 근처에 그거 있잖아요. 현충사. 현충사는 성지입니다. 거기 가서 전부 참배하고요. 참배하는 게 완전 신격화되다시피 했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이런 인물을 세워가지고 사람들을 그 하나의 구심점으로 삼고 사람들을 모으자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당군 그러면 왜 저렇게 북한이든 남한이든 저 당군이 왜 저렇게 득세를 하느냐는 얘기죠. 그거 역시도요. 정치적으로 어느 한 구심점을 갖추기 위한 어떤 도구로 지금 작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자기들 한 민족이라고 말할 때 늘 언급될 수 있는 게 출애굽 사건이거든요. 출애굽만 생각하면 아, 난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된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민족을 형성하는데 공통적인 경험으로서 작용을 할 만한 것이 이것이고, 또 하나는 애굽에 그렇게 넣음을 했어요. 그 일종의 온실처럼 자손들이 번성을 해버리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있으면 이들은 주로 유목민이거든요. 유목민은 한 군데 모여서 살지 않습니다. 이리저리 떠돌아다녀야 되고 여기저기 분산되어야 되는데, 그런 상태에서 하나의 구심점을 가진 민족 공동체로 성장하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애굽이라는 온실에 집어넣어가지고요, 거기서 숫자를 엄청나게 키워가지고 나오면서 어떤 공통의 체험입니다. 함께 고생하고 함께 체험하고 함께 바라본 이 경험을 통해서, 이미 다른 사람과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시키려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인류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집단이 공통의 그 의식을 가지려고 하면 한 40년 걸린다고 그래요.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 우리나라 사람들 뭐 성질급하고 뭐 어쩌고 이런 있지 않습니까? 본래 그랬는가 안 보셔요. 본래부터 우리나라 사람이 그랬는가. 뭐 우리나라 사람들 장 성질급합니다. 본래 우리나라 사람이 그렇게 성질급한 민족이었냐는 말은? 조선시대만 해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느 때 형성된 거냐니까, 6.25 전쟁 거치면서요. 6.25 전쟁 거치고 그 후 세대들 이 기간이 형성된 겁니다. 먹고 살아야 될 판인데요. 전쟁이 사람을 그렇게 몹시 황폐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거 한 40년 동안 맺어진 그 현상이 안 변합니다. 그게 변해 가려면 또 다음 한 40년이 지나야 그 생각이 좀 변해갈 겁니다. 뭐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북한에 저래 들어갔다 포조가 되나? 6.25 전쟁을 겪은 세대는요, 웬만해서는 안 됩니다. 너가 못 보고 못 겪어서 그렇지 그놈들이 어떤 놈인지 아느냐 이래가지고 이 생각이 사라지고, 그래도 한 동족인데 얘가 서로 도우려는 마음은요, 이 세대들이 지나가야 가능해집니다. 가만히 한번 보세요. 하나의 민족 공동체로서의 공통된 생각이 바뀌거나 새롭게 하나 형성되는데 한 40년 세월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과정이요, 그런 측면에서 민족 공동체 의식이 형성되면서 하나의 민족을 이루는데 적절하게 필요한 기간이었음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의미가 많아요. 수를 늘려가지고 느린 이 숫자가 하나의 민족으로 형성되게 해서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데리고 들어오시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이후에 이 출애굽이라는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할 때 가령 이래 됩니다. 너희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를 구해냈는데 너희가 이래가지고 되겠냐 이런 데 사용되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러 나가도요. 전에 제가 설계 제목이 그런 거 하나 있습니다. 농사도 안 짓는데 무슨 추수감사절 지내냐. 그 답이 뭐죠? 이정규 장님, 농사도 안 짓는데 무슨 추수감사절 지내요? 답이 뭐죠? 에이, 나는 한 번 했던 설교를 다시 여태까지 거의 안 했는데요. 거의 안 했는데 물어보면 잘 기억 못하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이건 다시 또 해야 되겠다.
그게 그 시점이에요. 지금 이게 완전히 그 출애굽해서 네. 도착했는 시점, 그 죄를
정상화하는 뭐 이해죠. 아주 먼 훗날에 말이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 시점.
그래도 좀 난 학생이 따로 있는 농사를 지어가지고 농산물을 거두어가 이걸 들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러 옵니다. 왔을 때 뭐라고 말하느냐가 중요해요. 거기에 출애굽 사건이 꼭 등장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해내서 이렇게 농사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지 않냐고 거기서 열심히 농사 지었으면요, 우리 거 아닌데. 열심히 농사 지어봐야 우리 거 아닌 그 시절 생각하면, 여기서 이렇게 농사 짓고 해서 이걸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래서 농산물 추수를 해가 와서 곡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다가는요,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 이스라엘은 뭐 감사를 지내도 이 출애굽과 분리된 감사가 없어요. 감사를 하든 책망을 받든 핑계를 받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어떤 하나님이신지 아느냐 그러면 또 출애굽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출애굽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에 전부 결부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애굽에서 너희를 구해내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을 왜 일으키셨느냐 하니까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란 말씀을 하시고 너희가 이런 하나님을 버려서 되겠느냐, 너희가 감사할 때 감사할 대목 이거 아니냐, 여기서부터 감사를 시작하라. 모든 일과 관계된 어떤 하나님의 어떤 고도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의로 하셨더란 얘기죠. 심지어 나중에 이사야서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출애굽보다 더 나은 일을 또 일으키실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제2의 출애굽이 또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우리하고 관련된 거는요, 이 출애굽 역사가 과거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건 하나의 그림자다, 이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난다라고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이사야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출애굽의 경험자입니다. 제2의 출애굽의 경험자.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은 과거에 일어난 역사적 사실임에도 이건 틀림없는데도 불구하고요, 그건 또 하나의 모형으로 작용합니다. 훗날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을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 말이죠. 그래서 그 출애굽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는 그러면 무슨 일을 하든지요, 우리 머릿속에는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구해서 영혼으로 옮기신 하나님이라는 이 생각을 머릿속에 흘러두고 살아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옆에 사람하고 몹시 다투어가 성기라서 못 견딜 수 없다, 그때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게 답변이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희생시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 이게 늘 최종 답이고 약방 감체 그겁니다. 여러분, 저 부활절 되면 부활절이 흥금하잖아요. 왜 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흥금하는 거잖아요. 그죠? 얼마 해요? 아니, 얼마 해야 돼요?
감사만. 그냥 만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몸값이 얼마예요? 아, 오늘 30이요? 그건 사람 먹을 때 쓰는 거고. 예수님 몸값 은 30 할 때는 종으로 팔아먹을 때 드리는 값이고요.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그냥, 아, 부활절이구나. 부활절 헌금 드리고, 또 주일날 예배했거나 그래서 헌금 드리고, 이게 아무 생각 없이 자꾸 헌금하고 뭐 하고 이럴 게 아니고, 내가 왜 이 헌금을 해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교회에 봉사해야 되고 하는 것 밑바탕에 늘 뭐가 깔려 있어야 하느냐 하니까 이 출애굽의 이야기가 깔려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얼마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는 고민을 좀 해보세요. 제가 답변 안 할 텐데, 제가 옛날에 고민 됐습니다. 그게요, 저는 그런 고민을 일찍 했다는 것이 그게 제 복입니다. 왜 그런 거니까? 부활절 헌금 봉투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숨 버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뭔가 적혀 있었어요. 그 밑에 금액 얼마 이렇게 있잖아요. 자, 그걸 보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다니까요. 그래서 내린 답변요, 우리 교회 헌금 주머니가 너무 작다. 헌금 주머니를 크게 만들어 가지고요, 아이고, 하나님 드릴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고 내가 그 안에 기도한 수밖에 없다. 이게 제가 내렸던 1차 답변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는 막 숙제로 남겨둘 테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마음이 우리가 천 원을 하고 만 원을 헌금해도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게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스라엘은 그 훗날 하나님을 기억을 하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사실은 그것이 오늘 우리와 직결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출애굽 사건을 일으키셨고 또 그것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런 출애굽 사건이 있었다는 점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뭐 굳이 말합시다. 두 번 있었는데 한 번은 그림자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에서 구해내 가신 것. 우리는요 원형 진짜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해내서 하나님으로 백성으로 삼았는데 그것을 결단코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죄를 지적하실 때 내 독생자가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네가 또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식의 책망이란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 감사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제가 그로 인해서 이런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됨을 또 감사합니다. 이런 형태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바라셔서 출애굽 사건을 일으키셨다는 점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요 읽으면서 곳곳에 이 출애굽 사건을 언급을 합니다. 시편에서 나오고 훗날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백성을 책망하거나 이럴 때도 나오고 굳이 군데군데 나오니까 나올 때마다 이 의미를 이해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 그 성격이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거기 하나님이 불러내시거든요. 이건 오늘 우리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생,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정도가 아니고 그게 아예 죽었던 우리를 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아직 죽었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이야기가 출애굽이다. 출애굽의 처음과 끝이 한번 하나님에 의해서 그 시도되었다라는 사실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죽었던 우리가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구해내신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불러내셔가지고 불러내가 그다음 하는 일이 불러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게 뭐죠? 불러내가지고 하나님이 불러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거예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땅과 그렇죠. 하나는 땅이죠. 불러내서 가나안 땅을 줍니다. 또 하나는요? 땅과 자손이요? 네? 하나님. 하나님 사실 그거 참 좋은 답입니다. 좋은 답인데 일단 하나님이 불러내셨다는 말 속에 하나님은 포함됐다는 걸로 치고 하나님께서 불러내서 땅을 주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만들죠. 살게 만드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법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법, 율법을 주신 거죠. 그래서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불러내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셔가지고 땅을 주고 거기서 백성들께 살고 할 수 있는 율법을 준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의 중요한 그 과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을 할 거는 이 좀 설교를 들을 때마다 조금 문제가 있긴 한데 약간은 틀렸다는 생각인데 워낙 그렇게 말씀 많이 하시니까 그 틀렸다고 함부로 하지 말되 속으로는 그냥 기억을 하고 계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얼마 했습니까? 400? 그게 좀 틀렸단 얘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할 때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여러분 가자마자 종살이 시작한 거 아니잖아요. 애굽에 70명이 가자마자 종살이 한 게 아니었어요. 그럼 처음에 뭐 했죠? 잘 먹고 잘 살았죠. 어느 정도로 총리의 가족으로 총리의 가족이면 어느 정도로 대우를 했겠어요? 네? 아니 애굽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굶주림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상황에 그걸 구해낸 온 세상을 구해낸 총리입니다. 그 가족들이요. 어서 오세요. 20분 늦은 사람은 하나도 안 미안하겠다. 그리고 요셉만 그러면 총리만 하고 다른 형제들은요 아무도 안 했나요? 여러분 한 사람이 총리가 되면요 이 밑에 졸졸졸 딸려갑니다. 그 영향력이 그리 안 없어집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어제 정치에 손댔다고 얘기하신 모양인데요. 정치에 손댔다는 그분 입을 왜 이렇게 입신쳤나 봐요. 거짓말이라고요? 그 영향력이 그렇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정치 손댔다 하는데도 막 자꾸 수 틀리면 한 소리 해버린다 이러면 추풍 낙엽이 될 여지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런이 무슨 말씀을 하실랑가 하기보다 눈 빨리 뜨고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요셉이 전무후무한 권력을 가졌는데요. 바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혹시 그 형제들 중에 능력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내 가축을 좀 돌보게 하라 이러잖아요. 그러면 형제 중에 누굴 뽑아 올립니다. 그러니까 뭐 시켜요? 가축지기. 그러니까 목동시켰던 거지. 지금 하면 농림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참네. 바로 얘 가축을 돌보는 사람이 어디 목동이겠어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농림부 장관 정도 됩니다. 대통령 머리 깎는 사람요. 그냥 이발사 하면 안 돼요.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대단한 권력이야. 그 옛날에 바로의 가축을 돌보는 책임을 맡은 사람요? 또 한번 봅시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 있죠? 술 맡고 뭐 떡 맡은 사람이니까 어떤 사람이요? 보사부 장관이요? 수락관 최고 상궁. 수락관 최고 상궁이면 어느 정도 권력이에요? 저 잘 모르겠어요. 그걸 사진 한 편도 제가 못 봤어요. 한 편도 못 보고 지금 하는 건데. 아니, 제가 생각나는 건 이런 거 있어요. 옛날에 이어져 박태준 회장이 있을 때, 우리식으로 흔히 말하면 참모, 그 음식 해주는 사람이요. 박태준 회장 그 집에서 음식 해주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식모죠? 택도 노동하고 있어요. 밥을 주고 있으니까 식모 대접 받았을까요? 대체 과장 대우 했다든가 이사 대우 했다, 과장 대우 했다 하는 거예요.
그 실제로 그 운전
그 운전은 제가 모르겠고요.
다 관할했다고 그래요?
운전은 잘 모르겠고 과장 대우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이분을 통해서 제철에 들었다 나갔다 한 사람이 아주 많대요. 밥 해준다고 만만히 보지 마세요. 떡 맡은 관원장 뭐 그런가 보다 이리 얘기하면 안 돼요. 굉장한 계급입니다. 근데 그 바로가 요셉의 형제들 중에 내가 축 잘 돌보는 사람이 있으면 맡기라 했는 거는요. 그 장관 뽑았었다는 얘기죠. 그 영향이 요셉이 듣고 나면 금방 끝나요?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내려가면 요셉의 가족들이 그 애굽에서 400년 중에서 말이에요. 출세해가지고요. 대우받으면서 그게 왜 저 온씨라고 말하냐면 아무도 건드릴 사람이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걱정 안 하고 태평스럽게 자식 만나가지고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애굽을 떠나야 할 때가 되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났다고 출애굽기에서 말합니다. 그 일상에 본다고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는 것은 왕조가 바뀌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후손들이 권력을 잡고 아주 탄탄하게 버티고 있는데 아 저거 저리가 안된다 저놈들 몰아내자 그래서 다른 계열의 왕이 들어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박해가 시작되는 거죠. 그 박해가 그러니까 대강 얼마쯤 됐겠느냐는 거죠. 그건 400년 아니죠. 그 기간이 그렇게 박해받고 고통받은 기간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지만 최소한으로 80년은 조금 더 넘어요. 왜 그러냐면 박해 초기에 모세가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모세가 80세 때에 끌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80년 조금 더 더대는 기간이었다는 거는, 그럼요. 뭐, 넉넉 잡아서 100년으로 보면, 100년 길어요? 잘 먹고 잘 산 기간은요, 300년이고, 고생 좀 한 거는 100년이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종살이를 400년 했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표현이에요. 최소한 들어, 온실 속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쫙 늘어났다가, 그 다음에, 온실 바깥으로 빼낼 때요, 온실 속에 키운 꽃을 밖에 덜렁 내놔버리면 죽습니다. 적응 기간을 좀 거쳐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적응 기간이라고 봐도 좋겠고, 아니면, 아기가 뱃속에 있다가 나오려고 하는, 산통을 받는, 느끼는 기간 정도로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동살이 400년 하는 말은 그렇게 동의 잘 하지 않습니다. 급편을 너무 많이 써요. 너무 많이 쓰는데, 어쨌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번성의 기간, 다 채운 겁니다. 그런 다음에 나오기 직전에 고생 좀 했는데, 그 적은 기간이에요. 온실에서 나와가지고, 밖에서 살 수 있는, 그 기간 동안 고생을 좀 했죠. 어쨌든 이스라엘이 마지막 나오기 직전에는요, 노예 생활하고 힘들고 어려웠다면 틀림없습니다. 근데 그것은 태어나기 위한 하나의 산통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아기가 배 속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안 나가면 어떻게 돼요?
산모가 죽죠.
산모가 죽어요? 싫어 죽죠. 그러면 안 나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쫓아내요?
드러내야지.
아기도 아프답니다. 아기도 아프대요. 안 나가려고 버티면요. 그래서 배속에서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안 나가려고 막 하고 밀어낸답니다. 그래서 엄마도, 엄마는 왜 아픈지 모르겠다. 제일 좋은 답은요. 이브가, 저기, 하와가 범죄해가지고, 그때 야단 맞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제일 좋은 건데. 그래, 아파야 될 이유가 또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건 걱정하고 넘어갑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 아파, 나야. 그 다음에 애에 대한 모성애가 그때부터 생기는 거 아닌가? 그것도 모르겠어요. 좀 관련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늘 한 얘기 있잖아요. 어떻게 낳은 자식인데? 그래서 가끔 그래요. 딸에 구박하는 엄마 보거든. 엄마한테 이기긴 쉽다. 뭐라고 하면 이기는지 아나? 쉬워요. 엄마는 내 낳을 때 안 아팠나? 이게 제일 좋은 답이다. 그래서 아들 낳을 때는 배 아팠고 딸 낳을 때는 안 아팠지. 이게 제일 좋은 답이라는 거야. 왜? 그때 그 아픔을 기억하면요. 구박 못해요, 사실은. 아마 이유가 있을 겁니다. 뭔 이유든 간에. 그래가지고 아바의 그런 안 아프고 나나 나오니까 자식들 그게 안 챙기는지 잘 모르겠는데. 다만 그것이 이스라엘의 하나의 민족으로 형성되는데 필요한 과정으로서 그런 압제나 노예생활이 마지막 판에 필요했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애굽에서 나오는데요. 그냥 나오면 될 일이지. 애굽에 왜 그 재앙을 내리고 그 난리를 쳐야 나오느냐 하는 그 관점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는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편이라는 걸 확인을 합니다. 그러느라고 재앙 10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몇 가지 당하죠. 처음에 몇 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재앙을 다 당해요.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넷째인가 다째인가부터는요,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도 안 나갑니다. 애굽에만 떨어져요, 재앙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면서 늘 반복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일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래도 못 알아채는 거 보면, 많이 맞긴 많이 맞아야 되는가 봐요. 두들겨 맞지도 안 하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아는 사람은 참 복된 사람입니다. 진짜 복입니다, 그거요. 제가 생각해봤는데, 어느 신천구전님이 이러잖아요. 전도사님, 어떤 전도사님은요, 하나님의 신학교 가락하는데 안 가고 버티다가 다리 하나 똑딱 뽀개가지고요, 실차 타고 오셨는데, 전도사님은 내 말짱해가 왔어요. 이러잖아요. 곧 질문하면 와서 괘씸한 놈이에요. 그래, 뭐, 다리 하나 뽀개기나, 팔 하나 띠가 날리고, 그래, 눈이 하나 빠져가 와야 집세 풀리냐? 그런 의미잖아요. 그냥 웃으면서 그랬어요. 내가 오기는 늦게 왔지만 낮에는 영어 선생님하고 밤에는 저녁마다 내가 성경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시키는지 아나. 그래서 아마 다리 하나 안 뽀개고 그냥 왔지 싶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뜨끄덕뜨끄덕 하는 거예요. 나는 농담인데 지는 아주 심각하게 듣는 거예요. 근데 꼭 다리 하나 뽀개고 집 날아가고 가슴 침을 폐가 망신해가지고 신학 교사들이 적지 않게 있긴 있습니다. 근데 꼭 그래 두들기 맞고 야단 맞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거는 그래서 그것도 복이죠.
근데
그보다 더 큰 복은요. 안 두들게 맞고 아무 일 없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거 이거 진짜 복입니다. 자랑 하나 더 할게요. 얼마 전에 방학 동안에 그 레터 치유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요. 아, 딱 얼마나 우는지 사람들이
남자들이네.
남자 여자 할 것 없지만 얼마나 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 앉아가지고 우리 집 사람하고 나하고 둘이야 눈이 말똥말똥. 우리는 울게 없어가지고 그냥 얘기를 들으면 내가 그 소리 냈어요. 여보 나도 말이지 어려운 형편에서 크면서 저런 어떤 상처를 받아가지고 지금 와서 그 상처를 치유하고 지나온 과거 돌아보면서 다 울 일이 나도 적지 않은 사람일 터인데 왜 이렇게 치유할 것도 없고 뭐 울 일도 없고 이거 왜 이러지?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옆에 앉아서 뭐라고 하냐면요 일찌감치 하나님 알고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한 그득이지요 이러잖아요. 와 대단하다 이게. 그게 참 대단하다. 그런 것도 물었어요. 그럼 당신은? 우리 사람 답변이 더글짝입니다. 선생님을 닮은 내가 지금. 저 사람 고등학교 때 교회 처음 나와가 다닐 때 내가 열심히 성경 가르치던 그 시절이거든요. 선생님은 잘 만나가지고요. 남들 울어가 난리가 났는데 그 안대가 별로 울 일도 없고요. 뭐 아니 은혜가 참 감사하고 그래서 울 일도 없고 참 분위기에 안 젖어들어서 둘이 앉아 반쪽 꼬띠 앉아 극하고 있다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일찍이 제대로 알아서 그 하나님 찾아가는 그 사람이 나중에 들어가 치유하고 고쳐야 되고 오래 될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복이란 뜻입니다. 근데 애굽 사람들이 왜 그렇게 두들기 맞아 했느냐? 그렇게 맞아가면서 나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 근데 끝내 몰라요. 그런 걸로 두들기 맞는 수밖에 없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동일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알게 되리라는 뜻에서 그 일을 계속하는 거죠. 그 중에서 결정타가요.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유월절 사건이죠. 바로가 손을 든 것도 유월절 사건 때문입니다. 유월절 사건에 장자들이 다 죽어 나가는데요. 이스라엘에는 죽지 않습니다. 왜 안 죽어요? 피 때문에요? 저 문 입구에, 그러니까 인방과 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놓거든요. 그 덕분에 죽지 않습니다. 그 유월절의 의미를 이해하느라고 제가 이런 비유를 잘 드는데요. 애굽 사람 중에 장자가, 그러니까 그날 밤에 죽어야 할 인물이요. 혹시 뭐 도둑질을 하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서 숨어가지고 그날 밤에 거기 있었으면요. 이 사람 그날 죽느냐 안 죽느냐는 얘기입니다. 안 죽어요?
그 생각이 들더라고 생각해. 그러면 그 애굽 사람이 그 문제지 이거 표시나서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 생각이 들던데
예.
안 죽었을 것 같아.
안 죽었을 것 확실하게 안 죽습니다. 도둑질 하러 들어갔는데도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왜 그렇죠?
내 생각에 애굽 사람이 문제지 이렇게 했다면은 그걸 믿었다는 뜻이니까.
내 생각보다 중요한 거는요. 성경에 의하면. 그럼 이렇게 된다. 천사가요. 죽음을 몰고는 이 천사가 피만 보고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이게 도둑질하러 들어간 놈인지 뭐 둘째인지 맞은지 관계도 없이 피만 보고 넘어가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게 유월절입니다. 애굽 사람이 실수로 만약에 칠해 놨으면요. 이게 어느 놈이 실수로 칠했는지 뭔지 따지지도 안 하고 피만 보면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재앙을 그렇게 당하면서 애굽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흉내를 낸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 찾았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은요, 따라 나옵니다. 출애굽할 때 그게 따라 나온다는 얘기죠. 출애굽하는 그 인원 속에는요, 성경 표현은 중다한 잡족이 함께 했다고 말합니다.
제가 쉽게 그 영화에 그 자세히 정확하진 않은지 모르겠는데, 그 모세를 키우는 공주가 같이 나오는
아,
것을
예,
봤거든요.
예, 예. 모세 엄마죠.
예, 예.
쉽게 그거 한번 보세요. 성경의 표현을 살리려고 애를 많이 써가지고 비교적 가깝게 만든 도움이 될 만한 표현들입니다. 다만 거기에 나오는 작은 장면 하나하나씩 보면서 아 저거는 성경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다는 걸 딱 맞춰가면서 볼 수 있을 정도 되면 도움이 됩니다. 물론 그걸 성경 본문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쉽게 때문에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또 있으니까요. 중요한 거는 피가 묻어있는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든 넘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말씀 천사가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는 천사가 귀신이기 때문에 뽑은 걸 싫어해서 그래졌다, 그죠? 그 우리나라 옛날 동지에 팥죽 서는 이유가 뭐예요? 팥죽 서는 이유가요?
귀신을 쫓아내죠.
팥죽이 왜 귀신을 쫓아요? 붉은 색깔 때문에. 아, 그러고 보니까 유월절 그거하고 같은 거다,
그죠?
그래가지고 팥죽을. 그렇게 이해를 하는 사람은 성경을 전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 천사가 피를 보고 넘어가는 것은 색깔 때문인가요?
그것도 구성의 말씀을 듣고 관련되지 않나요?
와요. 그 피가 단순하게 짐승을 잡아 양의 피가 아니라 실제로는 그게 양의 피지만 그게 뭘 의미하느냐니까 나중에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제사에서 피를 뿌리고 짐승을 잡아는 건 전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참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으로서 붙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출애굽에 그 일이 꼭 필요하냐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오는데 그런 경험이 꼭 필요하냐 그 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그거 없으면 어떤데?
근데 하나님이 괜히 해줬겠다 그런 것들을 우리의 그림자로.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는 출애굽 그 자체라기보다는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느냐는 걸 설명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는 아까 이야기대로요. 제2의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 그러면 우리에게도요.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하느냐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체가 그 예수의 피를 내게 뿌리운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보세요. 예수의 피가 내게 묻었다 그러면요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존재든지 관계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 뭐 나쁜 짓도 하면 말 찔려요? 나쁜 짓 좀 많이 하면 말 찔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이 땅에서 무슨 짓을 얼마나 했느냐를 따지지 않고 뭐부터요? 피 묻었냐 안 묻었냐 그것만 보고 묻었냐 그럼 다 통과하는 얘기죠. 계시록에 저게 한번 보셔요. 전부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빤 사람들 이런 표현이 있지만 헌금을 얼마 하고 전도를 얼마나 하고 뭐 했는 사람들 하면 이런 건 없어요.
그건 상금하고
그런다.
그건 하고
그런다. 그래 그 다음 얘기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 문제 가는 거는 그 피혈 아니 그러니까 죽을 놈이 그 집안에 들어가 있어도 안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이걸 유월절 사건을 그 출애굽에서 보여주는 이유는 그것이 단순한 출애굽 사건만이 아니라 후일 우리에게 이루어질 이 구원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다고 하는 우리가요 이 땅에서 좌절하고 내가 이래가 되겠나 싶을 때가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성격이 좀 내성적인 경우는 더 심하고요 사람들하고 어울려 있을 때는 막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사람들 없어지고 혼자 있으면 또 참 가라앉아가 이게 심해지면 이제 우울증이 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우리가 이런 데서 벗어나는 방법이 그겁니다. 비록 나를 자꾸 보지 말라는 얘기죠. 그 피 묻은 집 안에 들어간 데 있으면 뭐만 쳐다보면 되냐고 밖에 저 묻었어. 그러면 걱정할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올때 사건이 이걸 참 잘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상급의 문제는 그 다음 문제죠. 이렇게 은혜로 구원 받아가지고 나온 이스라엘이 그 감격을 기억하면서 잘 살았냔 말이에요. 못 살잖아, 그죠? 그 사람들이 체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뭐뭔가 한번 보세요. 애굽에서 재앙 10개, 유월절, 그 다음에 홍해 말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바위에서 물 터져가 나오는 거, 물 없는 그 바위에서 물 터져 나온다는 거요. 얼마나 감격인지 모릅니다. 어, 맞아요. 아침 저녁으로 신장 떨어지는 거. 몇 년간요? 40년간. 그 다음에 입고 있는 옷이 안 헤어지는 거. 그건 좀 지긋지긋할지도 모르겠다. 신발 안 떨어지는 거. 그건 지긋지긋할지도 모르겠다.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은 신발 신고.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그걸 지겹다, 뭐다, 인데, 잘 먹고 잘 사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할 게 아니고요. 이 옷이 떨어지면 입을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옷 안 떨어지는 거거든요.
너무나 감사하지.
얼마나 감사하니, 뭡니까? 요 신발 떨어지면 신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신발이 안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같이 요거 떨어지면 엄마가 새로 사준다, 이 생각하면 세면바닥에 문지르고 유리칼 갖고 긁고 이런 짓 하죠. 근데 이 떨어지면 신을 게 없다고 생각하면요. 핵 쏘는 짓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요. 기적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럼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을까요?
그냥 감사하며.
그 감격도요. 매일 누이면 감격이 사라지나 봐요. 그래서 또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러다가 야단 맞고요.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열흘이면 족합니다. 그런데 가라 하는데 안 가고 버티다가 결국은요. 40년은 허송세월 하면서 고생하잖아요. 그것이 불순종한 결과로 그렇게 고생을 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도는 애굽에 더 집어넣지는 안 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애굽에서 나온 것은 구원의 이야기로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놀라운 것을 체험하면서 광야 40년 헤매고 돈 것은요. 성화의 문제로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서도 그렇게 불평불만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매맞고 야단 맞아야 하느냐. 그거는 성화의 문제로, 또 다른 말로 해서 상급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떤 경우에라도 구원이 취소되진 않습니다.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 약을 뿌룩뿌룩 올려도요, 애굽 땅에 도로 집어넣진 않았는데 대신에 고생을 좀 많이 했죠. 동일하게 오늘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하면서 살면 그럼 고생을 덜 합니다. 내 욕심대로 내 성질대로 자꾸 성질 부리면요, 그로 인해서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질 더러워도요 쫓아내지 말아요. 성질이 더럽기나 말기나 그거 다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단지 저러다가는 고생을 좀 더 할 건데 그건 맞아요. 그 출국의 역사가 우리가 좀 그런 측면을 참 잘 보여주는 것이다 하는 점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은 40년을 지나고 난 이후에 출국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참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모세가 죽을 때 왜 죽었죠? 기운이 지냈어요? 모세가 죽을 때는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세바대가 죽은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거기 성에 들어갔어.
아, 여러분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교황 도셔요. 마지막에요. 말도 잘 못할 정도로 기력이 세해도 여전히 교황이잖아요. 모세는요, 죽을 때 눈도 흐려지지 않고 깜깜했습니다. 그런데 왜 죽었어요?
깨달았어, 이제.
또 하나, 다른 식으로 설명하면 이런 게 있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화를 내가지고. 아니, 모세가 해놓은 업적이 얼만데 그 화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런 건 하나님이 계획하게. 니는 여기까지 하고 말아라.
맞아요. 니는 여기까지 하고 말아라. 그럼 모세가 가나안 땅에 정말 들어가기로 소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안 된다고 그러시거든요. 어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억울합니다. 세상에 그렇게 많은 업적을 남긴 위대한 모세가, 그러고요, 몸도 마음도 아직 말짱한데요. 넌 안 된다고 하시는 거. 그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왜 못 들어갔느냐? 겉으로는요, 하나님의 말씀, 그 백성들 앞에서 화를 낸 게 냈기 때문이다. 요거 표면적인 이유라는 겁니다. 진짜 이유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무리 눈이 말짱하고 몸이 튼튼하고 더 지도자로서 할 수 있어도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넘겨라. 그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줍니다. 율법이,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율법이 요단강 앞에까지 백성을 인도할 수는 있지만 이것을 건너는 것은 예수이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여호수아하고 예수는 철자가 같습니다. 알아두세요. 예수, 여호수아, 호세아. 이게 다 진짜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상징으로서의 인물이고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결정적인 것은 은혜로 들어간다. 율법이 아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가 역할은 여기까지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이 설명할 때에 여러 가지 표현을 쓰잖아요. 율법을 만약 갈라디아에서 보면요, 율법은 후계자, 그러니까 후계자가 아니고 후견인, 그 다음에 초등 학문, 기초밖에 안 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또 그 요즘 잘 안 쓰는 몽학 선생. 이 아이가 일정한 저게 연령이 될 때까지 그 뒤에서 따라다니면서 아이를 돌봐주는 선생님이, 옛날 뭐 보세요, 그 부유한 집에 노예로 있는 어른이 아이가 가르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해당돼요. 율법이 그런 것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모세는 유대인들에게요, 율법을 준 모세 이퀄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은 요단강 앞에까지 인솔하는 것만 하고 거기 건너 들어가는 것은 여호수아, 예수로 말미암은 은혜로 들어간다는 것에 대한 그림자로서 모세가 거기까지만 인도하고 모세는 임무 마치고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억울했을까요?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인간적으로 억울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가 그것임을 모세가 파악하고 난 후에는요, 모세가 하나님의 의도에 기꺼이 순종하면서, 모세가 실제로 가고 싶은 땅이 그 요단강 넘어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 조상들로부터 그렇게 그렇게까지 소원했던 그 땅. 그런데 하나님이 그만하고 오락하면요, 그 다음 모세가 들어가는 땅은요, 가나안 땅, 그거 역시도 그림자예요. 뭐의 그림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자거든요. 근데 너 모형, 그 그림자 가지 말고, 일로, 본국으로 바로 오라는 얘기입니다. 모세 그거 생각하면요,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기꺼이 순종했을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모세 참 억울하다. 모세는요, 야, 그게 억울한 게 아니고, 이게 진짜다. 이러고 있을 겁니다. 성경에 억울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함부로 억울하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어떨는지 모르지만 성경에 진짜 억울한 사람은 요나단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다윗은 나중에 왕이 돼가지고 부귀 영화를 다 누리잖아요. 마누라도 얼마나 많았는데. 요나단은요, 다윗보다가 더 하나님의 뜻을 충실하게 이행한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다윗보다 나아요, 오히려. 어느 왕자가 이대로 가면 내가 왕이 될 건데, 하나님의 뜻에 의하면 내가 아니고 네가 왕이 된다. 나는 절대 왕이 될 자리가 아니다. 하나님 반드시 너를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 내라. 그렇게 격려하면서 이 요나단은요, 자기 아버지가 죽을 때,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기 아버지가 죽을 때, 그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면서 결국 죽습니다. 다윗보다가 더 위대해 보이는 신앙을 지녔던 요나단은요, 이 땅에서 뭐 했는, 뭐 했어요? 부귀 영화 뭐 제대로 누린 것도 없이 그냥 다윗이 왕이 되는 거 세워주기만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그렇게 처참하게 죽고 말았거든요. 그거 생각하면 요나단이 얼마나 억울한지 아세요? 이 땅에서 누리는 부귀 영화는 믿음의 분량대로 아니네. 믿음의 분량대로 하면 요나단이 또 누려야 합니다. 그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저는 저 천국에서요. 천국에서 만약에 상급을 나눈다면 요나단이 다윗보다 훨씬 더 큰 상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역할이 그러했기 때문에 요나단은 요나단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했으므로 아마 다윗보다가 더 큰 상급이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요. 이런 예가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다윗하고 바울하고 비교하면요, 바울 굉장히 억울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만큼 복을 줬으면 바울에게는요 더 줘야지. 제가 나중에 저기 아주 옛날에 쓰는 책 제목 하나 있어요. 아직 한 자도 안 썼지만 그 책 제목은 다윗의 연애, 바울의 짝사랑. 내 제목만 써놨는데 그거 괜찮아요. 하나님과 다윗은 관계를 보면요 꼭 연애한 사람 같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좋아하셔가지고요, 세상에 지금까지 이런 말을 한 자가 누가 있었느냐, 그래서 막 됐다, 그거는 집은 막 지은 걸로 하고 내가 이렇게 복을 주겠다 했더니, 하나님 내가 무엇인데 이렇게 큰 복을 주십니까 하고 주고받고 옆에서 보면요 눈꼽 찌러울 정도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 모르는데, 바울이 하나님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세요? 끔찍하게 하나님 사랑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면요 철저하게 순종했던 그가 받은 게 뭐예요? 어디가면 베드로를 향해 생각합니까? 누군들 어디 자매를 데리고 다닐 권한이 없겠느냐? 무슨 소리입니까? 베드로가 성경 여행을 다닐 때 부인 동부인회가 다녔단 말이야. 나는 그 권한이 없는 줄 아느냐? 왜 그런 소리예요? 없으니까. 그가 바울이 정말 열심으로 그렇게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받은 은혜가 뭐냐? 없어요. 대신에 받은 권한은요?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바울은 하나님 쓴 짝사랑이다 이거. 지 혼자 좋아해가 했지 하나님 주신 게 별로 없어요. 다윗하고는 하나님하고 연애 같아요. 죽어봐, 죽어봐. 맞습니까? 서면으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바울이 누가 더 행복했을까요?
바울. 근데 사랑을 받으면서 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바울의 사랑이 한 수 더 위에다, 그죠? 근데 받은 게 별로 없었어. 그러니까 그럼 누가 더 행복했겠어요? 한 사람은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고, 한 사람은 멀리서 쳐다만 보고 그냥 애만 태우고 좋아만 하고 있으면 그걸 그렇게 비교할 필요도 없고, 근데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이것이라는 걸 알면서 바울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자연의 기도를 하면서 안 들어주셔서 불평하고 이런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을 보면요 다 행복했던 사람들이에요. 보세요? 못 들어갔다고 해서 가슴 아파하고 불평해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 그 하나님과 모세와의 그 깊은 교감을 우린 잘 모르는 상태로 꼴랑 그거 한번 화냈다고 해서 못 들어가서니까 모세 불쌍하다, 이거 잘 모르는 우리 이야기예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율법은 여기까지, 그럼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살펴보면요 출애굽은 분명히 과거에 일어난 역사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의 그림자요 모형으로서 오늘 우리의 구원의 과정을 잘 보여주는 역사란 거죠. 그래서 그 출애굽의 역사를 우리가 세밀하게 살펴보아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질문하실 거는 맡겨놓고 합시다. 맡겨놓고 제가 또 조금 더 얘기될 것도 있으니까요. 기다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이야기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풀으셨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감격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평생에 이 사랑을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